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선한 마음들을 빼앗겨지지 않게 하시고 내 의로운 마음들을 빼앗겨지지 않게 하시고 내 이 부르심의 심정들을 빼앗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절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절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절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절을 도와주옵소서. 이 순간 함께 하셔서 제가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온라인을 넘어서 듣는 자들의 심령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각 사람이 앉은 그곳이 예배당이오니 그들이 예배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설 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셔야 은혜 주셔야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또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가겠습니다. 이 세상과 싸워나갈 힘을 얻겠습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전달되어 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본문을 조금 이따 읽을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과 다르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삶일 수도 있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삶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마음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면 그것이 억압이고 그것이 기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마음대로 살 생각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커지면 그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가 그냥 놀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놀고 내가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열정적으로 일하고 내 이 사람이 좋으면 되게 이 사람한테 잘하다가 이 사람이 싫으면 또 이 사람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정 시간을 살아보니까 결과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결과가 후회와 혼란이었습니다. 마음이 나중에 바뀌면 아 그렇게 할 걸. 그때는 마음대로 한 것이지만 마음 가는 대로 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됐습니다. 때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땐 이렇게 하고 싶고 저땐 저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진심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 진심이 깨달아지면 그 진심을 기억하고 그 진심을 지키며 항상 그 진심대로 사는 게 진짜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자극으로 특정한 마음이 커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건 안개 같은 거고 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개 같고 먼지 같은 커다란 마음으로부터 내 진심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다른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진심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내 진심이라면 내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일이 꼬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들고 해도 이 일을 잘 해내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중심 마음은 지켜가려고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내가 완악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 진심은 싫은 거니까요. 그렇게 내 진심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 진심을 지켜가면서 살아갔던 기간은 나중에 돌아봐도 아, 내가 정말 마음대로 살았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과 다르게 사는 것은 기만적인 삶이고 억압받는 삶입니다. 마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죠? 이 설교가 의미가 있겠죠? 그럼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은 마음. 사실 내 마음은 이건데, 그렇죠? 내 마음은 이거야. 근데 이 마음이 잘 안 지켜지네? 지키고 싶은 마음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마음을 떠올린 상태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데 이런 방법이 좋겠구나라고 오늘 설교를 들어가시면 조금 더 집중된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그냥 방법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고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떠올리셨습니까? 하나를 꼭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마음, 삶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일에 대한 마음, 뭐 어떤 것이든 요즘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그래 내가 사실은 이렇지라고 내가 느낀 거, 그래 내가 올 한 해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이런 거야 하고 내가 마음에 결심한 거. 근데 또 그래도 한 달 가까이 지나가고 무슨 일들이 있으니까 몰라 이렇게 좀 잃어버리기도 한 여러분들 그 진심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 떠올리시고 진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떠올리셔서 그러고 믿고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밴드에도 올라가 있죠. 그런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란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대,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씨뿌리는 비유의 본문입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봅시다. 그럼 이 본문은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생각, 은혜, 마음은 씨앗의 형태로 옵니다. 여러분, 완제품의 형태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천국은, 마음은, 은혜는, 생각은 완제품으로 오지 않고 씨앗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잘 돌봐나가는 사람, 이 씨앗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지만 이 씨앗을 잘 돌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큰 틀은 내게 주신 은혜, 마음, 이걸 기회, 생각, 모든 것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인지 설명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모습들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왜 지키지 못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마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보세요. 인생에 되게 중요한 계기가 찾아와요. 근데 그 계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인지조차 하지 못해요. 왜요? 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뭘로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진짜 자기 진심을 단단하게 결심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거. 사람 길가, 사람들이 밟아서 딱딱해진 거.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내 모습. 지금 환경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내 감정. 이게 내 마음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이야. 내 마음은 이래. 환경의 결과물로 나타난 자기 모습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짜 참된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죠.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예 진심을 깨닫고 마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시작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딱딱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결과물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성장 과정 이래서 난 이래요. 지금 내 환경 이래서 난 이래요.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먼지처럼 쌓여있는 마음이지 여러분들 진심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모습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한테 익숙하다면 여러분들 진짜 모습은 아직도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길가와 같이 영원히 자기 진짜 모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장 과정이 형성된, 환경에서 형성된 모습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길가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계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현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참모습을 깨닫는 계기들이 여러분한테 찾아오죠.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깨달음을 느낄 때가 있고. 그렇죠? 내가 뭔가 명상하는 가운데 묵상하는데 사실 난 이런데 하고 여러분들 진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튕겨내시면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마음을 지켜내는 출발점에 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의 마음이죠. 어떤 사람은 계기를 얻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기뻐해요. 기쁨으로 받되. 그렇죠? 은혜를 받아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망과 비전이 있으시구나. 기쁨으로 받아요. 아, 인생을 살아가 아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아 이제부터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깨달아져요.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 순간. 근데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렇죠?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움에 푹 빠지는 성격이라. 기쁨으로 받은 마음이 있어도 어려우면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아 어떻게든 이 어려움 해결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빨리 이거 해결해주고 빨리 편해지고 싶다. 거기에 폭 빠져서 싹 잊어버리죠. 아 어떤 분들은 주일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월요일은 항상 우리가 더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죠? 출근 자체가 어려움 아니에요? 그럼 그 어려움에 폭 빠져서 싹 잊어버리고 이 패턴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좀 가장 많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씀을 지키는 습관이 안 되는 거죠. 지키는 패턴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돌밭과 같은 기쁨을 받다가 죽고 기쁨을 받다가 죽고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에게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저는 가장 크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기를 만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얻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가요. 그 마음을 지켜가요. 그래서 마음 한쪽에서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진짜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소명과 비전대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고 내가 사실 살고 싶은 삶은 이런 삶이야 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항상 그 마음이 한쪽 구석이 있어요. 내가 큐티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말씀도 꾸준히 듣고 신앙 소식도 보고 하면서 이 마음이 잘 지켜지게 합니다. 한쪽에 이 마음이 항상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보면 항상 이 소리가 있어요. 이 사운드가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길가와 비교할 수 없이 성숙한 사람이죠. 돌밭과 비교할 수 없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길가는 아예 은혜를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냥 듣기만 하고 사실 속마음은 자기 단단하게 자기 모습대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그냥 신앙은 포장지예요. 그냥 말씀이 그 위를 굴러다닐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경험들은 있지만 그게 마음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데 한쪽에 항상 그 은혜의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되게 수준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막혀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 안에 이게 있는데, 이게 막혔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릭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막상 뭐가 없어요? 막상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행동이 안 되죠. 왜? 막혀 있으니까. 행동은 뭐가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내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죠. 재리의 유혹이라는 건 뭐예요? 즐겁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상 행동하는 건 뭘로 행동해요? 아, 이렇게 해야겠다 뭔가 결정하고 이 사람의 시간을 장악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아니라 염려와 유혹. 아, 내가 이 정도 좀 안정되고 싶다. 걱정되니까 이 걱정을 좀 해결해 보자. 라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리의 유혹. 나 좀 즐겁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재리의 유혹. 이 두 가지가 뭘 장악하고 있어요? 행동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은혜의 마음은 항상 소수자죠. 그래서 항상 좀 죄송한 마음. 아,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죄송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약간의 죄책감에 멈춰있죠. 참 좋은 건데 아쉽죠. 그렇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그렇죠? 마음을 잘 지켜야 30대, 60대, 100배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아예 자기의 환경에 의해서 자기 진심은 잠들어서 살아가던가. 어떤 사람은 마음을 은혜를 받고 새 마음을 느끼긴 하는데 그 마음을 유지해내지 못하고 일상에 들어가면 자기 어려움에 푹 빠져서 이건 잊어버리고 살던가. 이 마음을 지키고 있기는 하는데 그것이 항상 소수자에 머물러 있고 내 주류의 마음은 항상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어서 뭔가 내 인생의 의사결정은 이것으로만 이루어져 가던가.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사는 삶과는 멀어지던가. 이런 게 많다라고 봄새 얘기하고 있죠.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사람은 참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나 그때 사람들이나 다들 이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거는 마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아 우리가 이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아, 나 이러고 있었구나.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떡하죠? 네 번째, 마음을 잘 지키는 케이스를 얘기를 해주시죠. 성경의 마음을 지켜낸 사람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하죠. 그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어떤 방법을 배울 수 있나요? 좋은 땅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자라나게 하는 환경,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마음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는 걸 무슨 다이아몬드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해요. 금고 속에 넣어두고 지키는 것. 내가 이 마음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건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생각해요. 그냥 반복해서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 그럼 도태됩니다. 이 마음이 점점 작아져요. 마음은 씨앗이에요. 마음은 생명이에요. 마음은 자라나야 지켜져요. 여러분 이 씨앗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이 씨앗이 묘목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묘목을 가장 잘 지키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묘목이 나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잘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나무가 거목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찬 바람에도 견뎌집니다. 그렇죠? 이걸 자라나게 해야 이걸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진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좋은 토양을 만들어줘서 그 마음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서 그 마음이 쭉쭉쭉쭉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성장 속도가 빨라져서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럼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켜져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갓난장애를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까? 근데 그냥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키우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아이를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키우면 그냥 애가 알아서 뛰어댕겨요. 그 다음에는 지가 알아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엔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라나게 해야 된다. 그 마음이. 그럼 마음은 어떤 토양에서 자라나는가? 이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겠죠.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지키지 않으셔서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 다이어트에 비법 없어요. 안 먹고 움직이면 돼요. 그렇죠?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비법 찾아다니지 마세요. 어떤 운동이 좋으냐, 어떤 식단이 좋으냐 그런 거 별거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도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지만 이거 하면 진짜 돼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자라나는가? 첫 번째, 이 마음을 이건 맞죠.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마음은요 시간을 들일 때 자랍니다.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카드 받으신 분들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왜 보면 생각나요, 사람이. 어떤 분들은 지갑에 끼워 넣으셨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사람이 보면 생각나요, 그쵸? 여러분들 어떤 은혜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핸드폰 배경화면에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일기장에 적으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혹은 하루에 한 번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옛날에 제가 기도문에 기도란 설교한 적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깨닫고 은혜 받으면 그걸 여러분들의 기도문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아침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도문의 기도를 얘기했죠. 마음은 뭐로 자라느냐? 마음은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커져요. 어떤 사람한테 시간을 안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작아져요. 그렇죠? 이 사람을 기억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커져요. 근데 이 사람을 잊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내가 좋아했었는데 한 몇 년 잊고 살아가면 아 마음이 없어져요. 그렇죠? 마음은 시간을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기억하는 시간, 그 마음에게 시간을 쓰셔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은 묵상을 통해서 자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라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토양이 묵상이에요. 묵상이 가장 중요해요. 묵상이라는 시간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앞에 건 어떤 면에서는 개념적인 거고 실제로는 묵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생각, 감정, 욕망이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마음을 계속 내가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이렇게 싹이 싹 이렇게 줄기 덩굴탁 오르듯이 자란다니까요. 이렇게. 아, 내가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야. 이게 내가 진심이야.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이런 진심을 갖고 있어. 내가 내 목회에 대해서 이런 진심을 갖고 있어.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이런 진심을 갖고 있어라고 뭘 깨닫잖아. 이게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구나라고 깨닫잖아요. 그럼 그걸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매일 가져보세요. 아, 그러면 그거에서 깊은 감정이 느껴지기도 해요. 아,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 거기서 어떤 욕망과 열정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게 계획까지 가기도 하죠.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게 어떤 아이디어로 떠올게 돼요. 그래, 삶은 이런 거야. 삶은 이런 거야. 이걸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저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좋은 생각,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은혜를 받았던 그 포인트만 기억나지 뭐 은혜 받았는지도 기억 안 나요. 그렇죠? 아유, 나 재작년 수련회 때 아, 목사님 수련회 다시 가면 좋겠어요. 아, 재작년 수련회 때 너무 은혜로웠는데. 아, 그렇지. 그때 본문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네가 무슨 말씀으로 은혜 받았니? 그러니까 그때 네가 어떤 걸 깨달았길래 네가 어떤 마음을 느꼈길래 은혜 받았다고 기억하는 거야? 아니,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은혜 받았던 기억. 뭐야 그게? 그 은혜가 헛돼요? 아니죠. 왜 돌짝이 됐을까요? 자라나게 하셨으면 돼요. 수련회 때 뭔가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게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럼 집에 가서, 아, 그럼 이러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해볼까? 아, 그래, 그때 이랬어. 또 그때 들었던 찬양 또 다시 듣고, 그럼 또 그 은혜가 다시 그 감정이 느껴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자라요. 세 번째, 마음을 자라나게 하는 환경 첫 번째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시간을 쓰셔야 돼요. 특별히 어떤 시간을 써야 되세요? 묵상의 시간을 쓰셔야 돼요. 세 번째, 뭐 하세요? 묵상을 어느 지점까지 가잖아요. 그럼 묵상은 주로 어디에서 한 텀이 마무리되는 줄 아세요? 묵상은 계획과 결단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이런 생각, 이런 걸 막 느끼다 보면 아, 그래, 이렇게 해보자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게 생기기 전까지는 묵상에 훨씬 더 충실하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충분히 묵상을 하면 묵상은 계획과 결단으로 가요.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타나죠. 마음을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자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마음으로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동할 때 마음의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그 마음을 커지게 하는 확장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사람이 행동을 실제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봉사활동 같은 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내가 조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그렇죠? 마음은 행동을 먹고 자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행동할 때 마음의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내 마음에 커지는 굉장히 큰 디딤판이 돼요. 그래서 마음을 키우고 싶으시, 마음을 지키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수동적으로 금고에 넣어놓고 지키. 그래, 마음을 지키자 하고 그냥 마음을 지키자. 누가 이 마음을 공격할 때는 디펜스 하자라는 태도. 혹은 영어 단어 외우듯 다시 꺼내보고 다시 꺼내고. 그걸로는 안 돼요. 마음을 자라나게 해야 돼요. 자라나게 하는 건 시간을 쓰되 묵상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명상의 시간을. 그래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과 감정이 펼쳐지게 해야 돼요. 명상 노트 쓰는 거, 은혜 노트 같은 거 쓰는 것도 도움 되게 많이 돼요.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은혜 받았으니까 적용. 다음날 다른 말씀 적용. 다른 말씀 적용. 다른 말씀 적용. 이게 큐티의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큐티를 좀 선호하지 않았던 게 매일 다른 말씀을 묵상하는 게 공급과잉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단점들은 그래도 극복해 나가셔야 되는데, 근데 큐티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요. 이게 사금의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날리는 말씀도 있어요. 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지만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내게 주로 하시는 말씀의 흐름이란 게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한테 요즘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게 딱 잡히면 그게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계속 명상하셔야 돼요.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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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티도 중요하지만 이번 달에 내가 요즘에 내가 이 상반기 해야 될 묵상은 이거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생각하시고 내가 하루를 돌아볼 때도 항상 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첫째 달을, 첫 번째 달을 투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잖아요. 그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저 개인한테. 뭐, 이거 여러분들한테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올 한 해 싸워나가야 될 걸 싸워나가자라는 걸 제가 묵상하면서 이 설교들을 해나가고, 전 1년 동안, 이 시리즈가 끝나도, 전 1년 동안 이 단어를 가져가면서 아마 묵상하게 될 거예요. 최소한 상반기 동안. 그러니까 그거 갖고 그러면 내가 뭘 싸워야 되나, 어떻게 싸워야 되나, 내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 아,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싸워나가야겠구나. 그래, 이걸 결단하자, 이걸 행동하자. 이렇게 해도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마음을 키우는 거란 말이겠죠. 이래야 자라나고 지켜져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실 줄 알아요. 하실 줄 알아요. 이거 다 하실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잘하죠? 누가 싫어요? 아, 쟤 미워. 그럼 여러분 어떡하세요? 이 미운 마음에 시간을 쓰시죠? 계속 기억하죠? 걔가 밉다는 걸 계속 기억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명상하죠? 얘가 왜 미운지, 얼마나 미운지, 어떻게 얘한테 보복하고 싶은지 계속 명상하죠. 그럼 뭐가 나와요? 계획이 나오죠. 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실천하죠. 걔한테 들이받죠. 걔를 공격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걔도 나름 반격하겠죠. 그럼 미운 마음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이 패턴을 우리가 쓸 줄 안다니까요. 마음을 키우는 방법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실행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진짜 지켜야 되는 진심에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일에 대해서 계속 일 생각만 해요. 내가 그리고 일에 대해서 명상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속 그래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실천해요. 좋죠? 여러분들 좋아요. 근데 이거 너무 과도해지면 인생의 일이 너무 중요한, 그래서 일이 전부인 사람이 되기도 하죠. 일중독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이렇게 일하는 게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하는 거라 좋은 거긴 한데 과하면 그렇기도 한다는 거죠.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패턴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여러분들 어디에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진심에 쓰셔야 돼요. 아까 처음으로 여러분들 어떤 진심 기억하고 시작하시라고 그랬죠. 이거 생각 안 하고 시작하면 이 설교는 약간 이렇게 뭐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계세요? 그 마음을 명상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해야 되는 실천이 뭐예요? 그걸 하세요. 그럼 그 마음이 커집니다. 그 마음이 커지면 당연히 지켜져요. 이게 첫 번째. 오늘은 좀 옴니버스 설교예요. 어떤 면에서는 세 편의 설교인데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해 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 그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본문을 또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후반부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스린다라는 표현에 집중해 봅시다. 다스리는 것은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왜 잠언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왜 마음은 다스림의 대상일까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왜 다스린다는 표현을 쓰는지? 마음이 여러 개예요. 백성과 국민이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그렇죠? 나라에는요. 이해관계가 성향과 취향과 기준이 다른 여러 가지 충돌하는 집단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취향과 성향과 생각과 기준과 이해관계가 다른 서로 모순하고 갈등하고 공격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존재해요. 내 마음 속에는요. 마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마음에 폭군이 돼요. 폭군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입장과 생각과 그런 게 있는데 싹 무시하고 야 상황이 이러니까 닥치고 이렇게 해. 이게 맞아. 당위적으로 이게 맞으니까 그냥 닥치고 이렇게 해. 라고 마음을 어떤 마음이 그냥 딱 눌러버리고 그냥 쭉 끌고 가려고 하죠. 폭군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포퓰리스트예요. 마음 아까 얘기했던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 요즘에는 어떤 마음이 주류야? 어떤 마음이 제일 커? 그래 그럼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어떤 마음이 제일 커? 그럼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마음을 다스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추종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마음도 주도권을 잡지 못해요. 그럼 넋놓고 있죠. 혼란스러워. 마음 하나가 세야 내가 그것대로 할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개야 하면 그때부터는 패닉이죠.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아니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분파주의자가 돼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는데 한쪽 마음만 맞다라고 꽝꽝꽝 공인해주고 나머지 마음들을 악마화해요. 이 마음만 맞고 니들은 다 악마야. 니들은 내 안에 거하는 죄야. 이런 쓰레기들 나가라. 이쪽 편에서도 이쪽을 다 공격해버려요. 이쪽 마음도 내 마음이에요. 이쪽 마음이 있는 맥락이란 게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싹 무시하고 이쪽 마음만 붙잡고 다른 마음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은 이쪽 마음에게는 성군이지만 이쪽 마음에는 폭군이죠. 그렇죠? 분파주의자가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무능한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분명히 잘못됐어. 이 마음은 진짜 이건 진짜 내 인생 망치는 거야. 분명히 잘못된 마음이야. 근데 얘가 어떤 식으로 해서 내 마음의 주도권을 자꾸 막 끌고 가. 그럼 공권력으로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때려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권력. 결국 파워가 없으면 권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파워가 없으면 그냥 스승이지. 결국 권력이라면 힘이 있어야 된다면. 근데 이건 진짜 아닌 게 갈 때는 그걸 때려잡을 수 있어야 돼요. 보편적인 기준에서 너무 아니다 싶은 거.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면 무능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대해서 어떤 지도자예요? 어떤 지도자예요? 폭군이세요? 마음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누르기만 하다가 쿠데타 당하셨어요? 완전 이제 내 감정도 통제도 안 되고 막 내 마음을 갈피를 못 잡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누르고 가세요?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당위로 항상 자기 마음을 누르는데 폭군이 완전히 이렇게 독재를 잘하고 있으면 내 마음을 내가 모르죠. 전 목사님 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 당위랑 실용에 따라서 움직여요. 좋은 지도자는 아니에요. 포퓰리스트세요? 포퓰리스트세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옛날에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보십시오. 혼란이죠. 계속 나중에. 갈짓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분파주의자세요? 한쪽 편을 듣고 나머지를 계속 악마화하세요. 그렇죠? 그럼 그 마음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에 내가 어떤 지도자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라는 세계에서 좋은 왕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라는 나라에 여기 내 마음에 여러 놈들이 살아가는데 이 마음이라는 나라에 좋은 왕이 되셔야 돼요. 좋은 지도자는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경청이에요. 경청. 민심을 아는 왕이 좋은 왕이에요. 민심을 모르는 왕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냥 어린애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내 그 나라 안에 있는 부자, 가난한 사람, 다수자, 소수자, 노인, 청년,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입장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입장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동조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들이 모순되고 갈등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맞다고 하겠어요. 하지만 일단 아 그런 맥락이 있구나라고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좋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좋은 왕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셔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아, 이 화나는 게 맞는 거 틀린 거 떠나서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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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화가 나는구나. 아, 내가 왜 슬프지? 아, 내가 이래서 슬프구나. 내가 왜 무기력하지? 아, 내가 이래서 무기력하구나. 아, 내가 왜 저걸 원하지? 아, 난 이래서 저걸 원하는구나. 하고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모순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모순되는 각각의 마음의 결론들이 흐르는 흐름의 맥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맥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일단 수용하십시오. 왕은 백성을 수용합니다. 일단 왜 그런지 수용하셔야 돼요. 네가 그래서 그렇구나. 첫 번째가 경청하는 왕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의 두 번째 정목은 무엇입니까? 조율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그 나라에서 충돌하는 주체들 사이를 조율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좋은 지도자예요. 분파주의 지도자 하는 건 쉬워요. 내 생각도 이런데 니네 생각도 이래? 그럼 우리 생각이 맞다고 저거는 다 쓰레기라고 하자. 얼마나 쉬워. 그렇게 지도하자려면 세상 편하지. 한 나라 안에는요. 이해관계가 충돌한 다양한 주체들이 있어요. 편견과 무지로 서로를 싫어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입장이 다른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있습니다. 이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조율해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합의된 우리가 만들어져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막 성령의 막 은혜를 받아서 이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은혜를 받아서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큰 여러분 진심 열정 막 이렇게 사명 이런 게 막 불타 올라요. 근데 여러분 마음 한쪽에는 아 뭐 여전히 세상이 좋고 아, 난 좀 게으르고 아 이렇게 사는 건 부담스럽고 난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마음을 악마화하고 막 이쪽으로 계획 세워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율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서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내 안에 여전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마음도 있네. 그래? 그럼 한 3 정도로 타협을 보자. 3 정도로. 네가 게으르게 살고 싶은 거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요 정도의 삶의 변화 정도 해보자. 라고 뭐 내가 그 수련회 때 뭐 말씀에 은혜 받은 그만큼은 아니고 이것도 끌어내리고 얘도 끌어올려서 양쪽의 마음이 합의될 수 있는 선을 정해서 그래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야 그 마음이 통합되면서 일정 흐름을 맥락을 잡아갈 수가 있지. 마음을 조율하지 않고 분파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막 과도한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꺾이면 또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러면은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조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양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삶의 성장 과정에서 이런 마음도 있어. 하지만 내가 은혜 받아서 이런 마음도 있지. 현재 상황 때문에 이런 마음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어디에서 이걸 타협을 볼 거냐. 타협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마음이 어느 정도 그래 그 정도면 수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렇죠. 대타협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셔야 돼요.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통합된 의견. 그래야 이 마음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한쪽 편만 들고 나머지를 악마화한다? 나머지 악마화는 계속 나를 공격해요? 얘도 내 마음이라 내 통제력에 엄청난 지분이 있다니까? 이 20% 30%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렇죠? 조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당위로 나를 밀어붙이신 분들이 이런 걸 잘 못하시는데 그래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뭐 작심 3일, 작심 5일, 한 달 만에 매번 실패하시는 분, 그분들이 내 마음의 한쪽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지도입니다. 보통 지도력, 리더십, 뒤에 힘까지 붙여서 많이 이 단어를 표현하죠.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도력이에요. 여러분, 지도력은 무엇입니까? 지도력은요, 단지 조율만 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래, 너 오 양보하고 너 오 양보해. 심판이 아니라, 이 각각의 마음들이 미처 몰랐던 brand new. 야, 이건 어때? 라고 새로운 걸 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요.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얘는 이렇게 하고 쟤는 저렇게 해. 그래 요 정도로 합의하자. 이것도 좋은 지도자긴 한데 정말 좋은 지도자는 그래 이건 합의가 됐어. 오케이 됐지. 근데 말이야 얘들아. 그래 말이야 기업들아. 그래 노동자들아. 청년들아. 노인들아. 니네 다 들어봐. 부동산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다 들어봐.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이걸 설득해내야 지도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그걸 하잖아요. 그게 슬로건이죠, 그렇죠? 뭐 사람이 먼저, 뭐 나라다운 나라, 뭐 이런 거 슬로건. 이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방향에 진짜 대중이 설득되면 위대한 지도자고, 그 방향에 대중이 설득되지 않으면 그냥 광고하는 사람인 거고. 그거를 대중을 설득해내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지도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어떤 좋은 은혜가 왔잖아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깨달음이 왔잖아요. 그럼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안에 다양한 맥락의 마음들을 그 맥락 흐름 하나하나를 설득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과거의 실패감의 깊은 실패감으로 말미암아 안 될 거라는 깊은 부정적인 인식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이 있어요. 새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거 갖고 이제 부딪히게 해야 돼요. 야,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됐지만 이건 될 것 같지 않아?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사는 게 너무 좋고 신난다고 생각해서 이게 뭔가 도덕적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내 마음에 딱 부딪혀서, 야, 이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진짜 되면 이게 재밌는 거지 않아?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의 각각의 주체들을 설득해내고 동기부여해서 비전 제시를 해낼 수 있는 거, 이게 지도력이에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한 말이 많은 거예요. 자기 마음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가정을 어떻게 다리고 가정도 못 다리는 나라를,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패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교사가서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림의 대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이게 오해돼서 어떤 도덕적인 덕목으로 자기를 억누르는 게 유교라고, 유교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니까, 이렇게 다스리는 거. 그렇죠? 지도력.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요. 마음대로 살잖아.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죠? 여러분들 끌려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여기저기 환경 휘둘리면서 살고 싶어요? 마음대로 살아야지.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마음대로 못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지 못하면 보람 있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지 못하면요. 내가 억압받는 거나 기만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진심이 뭔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내 진심을 깨닫고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마음대로 살려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 그래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짜 알아야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근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도 알았고 마음도 지켜내는데 환경이 잘 안 돼요? 그때 주님께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환경을 바꾸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도 모르고 마음을 지켜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가는 환경이 안 된다고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못 사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지금 두 가지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세 번째가 따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진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왜 마음대로 못 산다고 생각해요? 난 마음대로 사는데,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행복하지, 사람이. 그래야 자부심이 있고, 그래야 보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려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을 자라나게도 해야 되지만, 마음을 지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지도자세요? 마음에 끌려다니는 퍼퓰리스트는 아니세요? 마음을 억압하는 독재자 아니세요? 마음 한쪽만 편들고 다른 내 마음의 반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편파주의자 아니십니까? 분파주의자 아니십니까? 오늘 그러지 마시고 진짜 마음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마음의 공권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을 경청하고 내 마음을 조율하고 내 마음을 비전, 동기부여하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 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좀 사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마음이 오셨잖아요. 그럼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다른 마음 무시하고 밀어붙이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왔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뭐 나쁘다고 할 수 있는 마음들과 조율하세요. 그리고 나쁘다고 할 수 있는 마음들에게도 비전 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가 된 만큼 한 걸음씩 나가세요. 그러면요,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내면적으로 생활적으로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분파주의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분파주의적으로 하는데, 은혜의 마음만 갖고 내 안에 다른 개인적인 삶의 맥락들을 다 악마화하고 없는 마음 취급하고 이 은혜의 마음만 갖고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반복적인 실패가 있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아이고 두 개나 했는데 엄청 길었는데 세 번째도 남아있어요. 걱정 마세요. 세 번째 엄청 짧아요. 그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 설교를 해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을 읽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에요.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내 알기를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뭐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세 번째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본문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이 설교를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한번 뭐 결론만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억울했죠? 힘들었죠?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극 때문에 어떤 마음이 커져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은 점점 작아지고, 대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삶에 대한 두려움, 사울에 대한 적대감, 모두 포기하고 싶은 체념, 괜히 이 방향으로 왔던 후회, 이런 마음들이 커지죠.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이것을 고백해요. 여러 시편에서. 그렇죠? 다시 강조드릴게요. 다윗에게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환경의 자극, 사울에게 쫓기는 환경의 자극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커져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사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 모두 포기하고 싶으면 체념하는 마음,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한테 후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커지죠. 이런 마음이 막 커지니까 내 진심이 완전 이렇게 깔리게 생겼죠. 진심이 내가 사라지려고 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은혜를 구해서 뭐합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내가 코너에 몰렸을 때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순서로 하면 세 번째가 첫 번째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 마음 한쪽 구석에 있는 마음이 막 다른 마음들에 압도돼서 죽이려고 하세요? 이게 진짜 마음인데 압도되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은혜를 구하셔서 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가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는 마음을 명상하고 묵상해서 이 마음을 자라나게 하세요. 이 마음이 좀 자라났어요?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마음들을 설득해야 돼요. 다른 마음들과 조율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통합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지켜져요. 마음이 지켜지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는 싸움입니다. 거의 싸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잘 싸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지를 가지세요. 두 번째, 싸움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목적 없이 싸우고 잘못된 생각 싸우면 안 되고요. 그렇게 기회와 역량을 낭비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구와 싸운지 알고 싸워나가셔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세 번째, 여러 가지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더 중요한 싸움들이 뭐 마음의 싸움이 아닐 수도 있겠죠. 경쟁인 싸움이나 삶의 현장에서의 싸움들이 더 중요한 싸움일 수 있어요. 마음의 싸움만 중요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마음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인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의 싸움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 마음의 싸움을 잘 싸우는 방법은 뭐라는 거, 오늘 말씀드린 거? 은혜를 구해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가꿔서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서 좋은 마음이 좀 미숙한 마음들에 있어서 선량한 확장성을 갖게 하는 것. 이렇게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들이 가끔 은혜 받아서 좋은 마음이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이 돌밭의 패턴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주신 진심을 씨앗으로 가꾸고 가꿔서 커다란 30배, 60배, 100배 내 마음이 완전 바뀌고 내 삶이 완전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되게 방법적인 설교에서 이 설교 자체가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기대를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일정한 패배감이 있으십니까? 내가 은혜 받긴 했는데 은혜를 지키지 못했고, 내가 은혜 받긴 했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려졌고, 그것으로 내 삶이 변하지 않고 패배감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셨나요? 아니라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속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지켜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3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생각해보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기보다 내게 받은 은혜가 기억되는 것이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해봅시다. 아 그치, 하나님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지. 아, 나 막 이래서 나에게 실망을 했었는데 하나님 나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어. 아, 그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지. 난 막, 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든가, 난 세상 꽤 좋아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 아, 맞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지. 진짜 사랑하는 게 내 진심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주셨지. 이 잘못된 세상, 잘못된 현장을 고쳐나갈 마음을 주셨어. 이것들이 내 진심이야.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켜봅시다. 우리 그걸 지켜봅시다. 내가 이것을 한번 지켜봅시다. 아니, 여러분, 그 씨앗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구석에 처박혀 있을 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꺼내들면 거기서부터 씨앗이 은혜가 생명이 자랍니다. 이것을 지켜봅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 이게 나의 진심인데, 내가 이거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멀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내 진심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진심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의 싸움들을 잘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싸움을 싸울 기간을 하는데 찾아오셔서 저들의 마음의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패배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실패도 있고 패배도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각 전투에서는 실패와 패배가 있더라도 이 영적 전쟁에서는 아버지 실패도 없고 패배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을 돌보셔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삶의 현장의 싸움들을 잘 싸워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마음의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시고 이 마음의 싸움 이 마음이 잠들게 하는 이 현장의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도 삶의 현장으로 던져지면 우리 마음이 잠들어버립니다. 주님 은혜가 잠들어버립니다. 다 잊혀집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습니다. 삶이 분주하고 어려워서 내 마음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가 잠시라도 이 은혜의 마음을 함께 지켜야 되는 마음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것들 가운데 묵상하며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것과 다른 마음들을 내가 다스려가며 내 마음을 잘 돌볼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마음들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은혜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30배, 100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먼저 지키면 성을 빼앗는 자도 만났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내가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들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마음을 지켜내는 싸움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싸움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는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장면입니다. 이번 한 주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첫 장면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직장에 출근하십니까? 직장에 출근하셔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십니까? 혹은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현장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도와주시고 내 사원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임도 달라고 여러분들 소소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내일부터 고민할 것들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코로나 사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많은 개인들이 이것들 가운데 억눌린 마음들이 있고 억압된 마음들이 있고 아버지 힘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자들 먼저 지켜서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다른 소원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새로운 숙제들을 갖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길을 내시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길을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내주시옵소서. 이 경제 문제를 가운데 길을 내주셔서 아주 새로운 환경이 닥쳤고 새로운 결정들을 해야 되고 새로운 돌파들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결론들을 만들었는데 아버지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거기에 정말 아버지 새로운 환경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들을 주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돈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재정제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을 흔들지 못하도록 아버지 이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하기를 소원하니 주여 이들의 재정제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의 건강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님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원래 모습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돌보시길 기대합니다. 주님께 돌보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돌아봐 주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돌아봐 주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관계 문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 문제로 아버지 그것이 삶에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것이 기도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의 숙제가 있고 갈등의 숙제가 있고 아버지 적대감의 숙제가 있고 내가 전해야 될 때는 관계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싸워야 될 자와 싸우게 하시면 화해할 자와 화해되게 하시고 받아들일 것들을 받아들게 하시되 고쳐갈 것들을 고쳐갈 수 있도록 주여 관계에 재료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도 재료락하셔서 이 현장의 문제가 내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삶의 출발점 앞에 서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욕심으로도 자유하고 두려움으로도 자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들을 제대로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점 앞에 서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자들과 함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그 일들과 함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 삶의 중심이 흔들린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그 중심에서부터 다시 회복된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저는 자꾸 성을 빼앗으려 정신없다가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내 진심이 잠듭니다. 아버지 마음의 싸움에서 자주 실패하는 것이 사실 저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2021년에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저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저희 마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저희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저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길 소원합니다. 저희가 내 좋은 마음을 지켜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러고자 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 마음의 싸움에서 저희가 승리할 수 없사오니 주 한 사람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싸움만큼이나 중요한 삶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신 은혜로 허락하시고 아버지 몸과 마음에 병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아버지 건강을 갖고 싸우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시고 아버지 관계에 갈등하며 이 관계 때문에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당한 자들도 있사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외로운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셔서 그 외로움부터 건져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전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전에 서 있다 보니 욕심도 너무 커지고 두려움도 너무 커집니다. 하나님 욕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출발 시작하기를 바라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지금 손 붙잡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방 안에 함께 머물러 주시고 이 한 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원하며 주님의 은혜로 마음의 힘을 얻기를 소원하며 마음의 싸움과 삶의 싸움을 이겨나길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도 없는데 습관이 그걸 꼭 하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여러 다른 분들도 이걸 함께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그 첫 번째 광고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밴드에 소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저희 밴드의 설명을 보시고 회계님께 연락하셔서 기부금 영수증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방역 단계 지침이 조금 변화되어서 저희 뭐 좌석수의 10% 뭐 이렇게 수도권 지역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현재 3명이 지금 예배를 진행하는데 저희 좌석을 몇 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스텝으로 같이 하고 싶으실 분들 몇 명은 좀 더 추가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예배 현장 예배가 좋으신 분들은 오셔도 되긴 하는데 저한테 얘기해 주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게 저는 온오프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온라인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좀 더 동행해야 하니까 온라인 예배에 조금 더 적응하셔서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은혜를 받으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현장 예배가 전 좀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 오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또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없고요. 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늘 65명이네. 되게 많네. 감사해요.